오늘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왜 호세아서 말씀을 오늘 읽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마,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다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올해 2023년 이 새해는 12주에 거쳐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일에 우리가 한 권씩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소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또 어쩌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안 되고 외부로부터 침입과 박해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인간들이 전부 침체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 다른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었는데 12주 동안, 그러니까 3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소선지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먼저 소선지서를,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뭐 성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구약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0 몇 권요? 라고 말했으면 좋은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39, 27 그랬죠. 자,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성경 공부니까 잘 따라하세요. 요건 한 3분, 5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자, 구약이 39권인데 이 39권을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묶음으로. 그래서 처음 5권,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 보통 그러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오경. 우리가 성경 39권을 못 외우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못 외우신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올해는 오늘 1월 1일이니까 2일 3일까지 성경 구약 39권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제가 늘 밖에 나가면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은 구약 신학을 66권을 다 순서대로 암송하고 외운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근데 다른 교회는 그걸 못 외운다 이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성경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39권 구약, 27권 신약을 순서대로 착 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자, 모세오경은 5개의 성경,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2개가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요? 12권. 모세 오경은 몇 권? 5권. 역사서가 12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가서라고 해서 5권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이 5권,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이 나와요. 시가서는 뭐냐?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다섯 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 몇 권이라고요? 네. 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가 17권입니다. 17권을 뭐라면 예언서라고 합니다. 또는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책들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몇 권? 그래서 합이 몇 개? 39권. 네. 요것만 알면 다른 교회 가서도 권사님 해도 충분히 안 밀립니다. 장로님 해도 안 밀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모세 오경, 역사서, 또 시가서, 선지서.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읽는 호세아서는. 예, 예언서. 이 선지서라고 하는데 속해 있습니다. 이 선지서가 17권인데, 4하고 12를 나눕니다. 보통 7권이긴 하지만 4개로 하죠. 그래서 이 4개를 대선지서,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를 그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4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분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호세아, 오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선책을 소선지서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라 그러고, 소선지서는 왜 소선지서라 그럴까요? 왜 대서로 나눴을까요? 1. 대선지서는 좀 훌륭하고 큰 주의 종들이고, 소선지는 좀 못한, 그보다 좀 떨어진 편이다. 2. 대선지자는 전국적인 규모의 선지자들이고, 소선지자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다. 대선지자는 앞에서 활동했던, 좀 전기에 했던 사람들이고, 소선지자는 나중에 후회했던 사람들이다. 자, 어느 걸까요? 왜 이걸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대선지서, 조금 덜 쓰게 쓰시면 소선지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나님은 교회가 크다, 뭐 사람이 위대하다, 좋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대선지, 소선지를 구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대선지서는 책이 좀 두껍고, 소선지서는 책이 좀 얇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는 3장, 4장, 뭐 2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대선지서 이사야는 66장, 그 다음에 뭐 50장, 42장 막 이렇게 장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 큰 거를 가지고 장수가 많은 거, 그걸 가 두꺼운 책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좀 부피가 약한 거를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선지서, 소선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딱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야, 그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다 그래야 될까요? 정답은 저렇게 딱딱 맞춰야 되는데, 이럴 때가 너무 기뻐요. 정답을 딱딱 맞추니까. 근데 이거 아는 데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또 하나, 예언자, 선지자들이 쓴 책인데 이 예언서나 선지서는, 예언자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언자, 뭐 할 것 같아요? 예언자는 뭘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쉽잖아. 예언자, 뭐 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다. 좋았어요.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거의 다가. 그 다음에 또, 예언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데 거의 뭐 교회 성도들 99.99%가 틀리는 게 뭐냐면 예언자는 예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 앞으로 올 일을 막 예언하는 점쟁이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언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할 때 바로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예언이란 말이 우리가 한자로 쓰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착각을 했어요. 예언이란 미리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은 돈을 은행에다가 놔두었다 해서 예치를 했다 해서 예자를 써요. 바로 예언이 그런 예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맡겨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언자일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예언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 가지고 마치 앞으로 있어야 될 뭐 이런 것 점쟁이처럼 맞추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말들 중에서는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라. 그러니까 예언자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쫄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가 12명인데 소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대선지자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로 바벨론이 다스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에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예언을 했던 분이고 소선지자는 아시리아라는 왕국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북이스라엘 쪽에 예언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서로 이제 정보를 알았고, 그러면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대략 알고, 그 예언서 중에서 우리가 뭐를 지금 공부한다고요? 소선지서, 소예언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호세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12명 중에 호세아. 호세아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요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아모스.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구약의 끝인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1, 2, 3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거를 정말 왜냐하면 성경을 그래야만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처음에 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 14장까지 되는 걸 어떻게 한 시간 얘기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만을 호세아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름이죠.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 이런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중요한 사람들이 성경에 세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망한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호세아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 호세아는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영도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우리 김혜수다 양이 지금 잠깐 담대 보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호세아서는 바로 부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호세아에게 이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의 왕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이 왕, 이 시대, 이스라엘의 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 꼭 북쪽 왕하고 남쪽 왕을 동시에 다 기록을 해요. 역사를 볼 때. 왜냐하면 한 나라였는데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은 통일 이 이스라엘 때는 다윗, 솔로몬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누어졌죠. 북쪽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북쪽 이름을?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야,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화요 성경 공부를 안 했더니 이거 다 잊어버렸어. 큰일 났어요. 이거 딱 나오면 이병택 집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나? 이런 표정을 지금 짓고 계세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북쪽을 뭐라 그랬다고요?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위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나눠져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선지자를 한 유일한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남쪽 유다에서 태어났는데 이 호세아만큼은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아주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데, 연세가 많은데도 호세아는 그래요. 그런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모스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란 다음에 이 선지자 역할, 예언 활동은 북쪽에 가서 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아모스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북쪽에서 이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두 명, 호세와 아모스 둘인데 아모스는 남쪽에서 태어나서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이 호세아는 북쪽에서 태어나고 북쪽에서 하다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남쪽에 내려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한 30여 년 했습니다. 75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이제 생기고 난 뒤 한 170년 지난 그때 750여 년에 하다가 30년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 망할 때까지 한 30년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망해가는 자기의 이 조국을 보면서 안타깝게 선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생각해보면 놀랍게 충격입니다. 충격.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주시면 이 선지자가 위대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호세아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충격적으로 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졸음이 오다가도 싹 도망가죠. 이게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너는 술집 매춘부한테 결혼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애 낳고 살아라.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서 1장, 2장, 3장까지는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씩이나 낳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럴까요? 뭐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저주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합니다. 보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해요. 고멜, 이름이 고멜이에요. 이제 끝장 다 봤다 이런 뜻입니다. 고멜은 끝이 가까워왔다, 끝장이 다 됐다 이런 뜻이에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예요. 몸을 파는 여자고 진짜 음란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았어요.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루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루엘이라고 하죠. 이스루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갖다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이 가정이고 너의 자손들을 다 흩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스루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습니다. 놀랍게도 둘째 딸은 자기 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1장, 2장을 가만히 보면 첫 애를 낳고는 이 여자가 그 음란함을 못 버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음란한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누구의 애인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둘째 딸을 낳는데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로라는 말은 노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로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사랑을 받다, 사랑을 입다 또는 긍휼을 받다 이런 말이에요. 루하마라는 말. 로루하마는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름으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짓게요. 딸의 이름이.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요. 로는 또 역시 아니란 말이에요. 암미란 말은 우리 민족, 동포, 백성이란 말이에요. 로암미란 말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놓고 애 셋을 낳았는데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절대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세 자녀를 낳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이 충격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아들을 낳고 사는데 이 여인이 고멜이 배신을 합니다. 가출을 해버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몸을 팔려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니까 아내에게 해준 금붙이 뭐 옷이고 이거 있는데 그걸 줄줄이 싸가지고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따라서 그냥 가출을 해버리고 가서 나쁜 짓을 하면서 그리고 그냥 살아버려요. 사랑해도 될 말까 말까 하는 그 아내가 그렇게 음란한 외도의 삶을 그냥 나가서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호세아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누구를요? 집사님, 집을 나간 여자 아내 이름이 뭐라고 했죠? 고시. 고멜을 도로 데리고 와요. 그 앉혀놓으면 그 다음날 밤에 오면 없어져. 여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살아? 우리가 부부고 애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 다음날 나가버려요. 잡아놓지 못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동네고 뭐고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것이 사실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이 누가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결국엔 가출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수소문하고 찾고 하는데도 소식이 오면은 끊어버리고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그냥 음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수십 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이 고멜이 이제 음란한 짓도 못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포주가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이거 더 이상 여자로서 가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팔아버리려고 노예처럼 팔려고 그래서 팔려고 하는 내놔버려 시장. 그런데 그 소식을 호세아가 듣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가 이제 버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더저히 쓸 데가 인간에게도 쓸 데가 없어서 버려져서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질 없는 이 남자가 호세아가 자기가 돈을 모으고 보리사라고 이렇게 이제 살려고 돈을 가지고 그 남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여자와 생각을 합니다. 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당신은 내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여인이다. 당신은 나의 아내고 정말 당신은 내가 사랑한 여자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나는 얼마든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나의 여자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포기할 수가 없다.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살아요. 이것이 3장까지 이야기예요. 호세아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인생을 수십 년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마치 결혼한 부부가 파경을 맞아서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과 같은 그런 관계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자, 호세아는 하나님이에요.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세 명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어떤 생각들, 사고방식, 이스라엘의 모든 행한 것이 바로 고멜이고 그 자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지금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집 나간 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은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고소를 하면서 법정에서 지금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이 땅에 보면은 진실함도 없고 충실한 신실함도 없고 인애 사랑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어져 버렸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충성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한 아내의 그 음란함과 배신과 그 엄청난 이 타락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한 남편을 우리가 호세아라는 남편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한번 사랑하셨다 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또 이런 선지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그 신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치 호세아가 고매를 찾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랑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였구나.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그냥 내가 택한 자녀들아 나 너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사랑이 쉽게 술술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보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쏟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었고 지켰고 보호했고 함께했고 그들을 모든 것으로 채워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신해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에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죄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대가를 받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4장부터 13장까지 쭉 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어쩌면은 막 그 아내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 고통이 13장까지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니까 우리는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가 피해자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하시니까 꼭 가해자, 갑 같아요. 우리는 을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이제 봤더니 우리 인간들이 갑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멈대로 하고 있어요. 음란한 이 고멜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파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실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서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전부 그런 것이,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을 갖다가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다윗을 봐도 그래요. 또 누구를 봐도 그래요. 야곱을 봐도 그래요. 요셉을 봐도 그렇고, 인간은 자기 멋대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졸이면서 그를 절대 포기를 못하고 있거든. 그를 절대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음을 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지금 뭘 잘못했을까? 이 고멜이 음란한 행동을 하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한 것이, 성경에 보면 4장서부터 13장까지 한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배은망덕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을 했어요. 은혜를 저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제가 세 군데 성경을 읽어드리겠어요. 새로운 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부월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9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5절에서 6절까지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8절에 보면 바로 내가 그애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내가 준 그 금과 은을 바알의 우상에게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음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고 내가 준 은혜의 산물을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이 호세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수많은 은혜를 그들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악을 정하듯 이르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두 번째 그들이 뭘 하느냐. 형식적인 하나님 섬김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는 하나도 없으면서도 겉으로 하나님 있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정말 정말 그래서 종교적인 절기를 꼬박꼬박 지켜요.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뭐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재물을 갖다 헌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하나도 그걸 갖다 빠뜨린 적도 없고 끊임없이 그들은 그런 삶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계속 곳곳에다가 자꾸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오늘처럼 교회를 자꾸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드린다. 일주일에 10번 드린다. 5번 드린다 하면서 예배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의 삶의 모양만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신실함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성소에다가 제단을 여호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하면서 바로 그 옆에다가 우상인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감사 헌금을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서 송아지 신상에다 입을 맞추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거기를 경배하고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제단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애려고 많은 제단을 쌓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짓는 제단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본래의 마음이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이 예배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 형식적인 예배 종교주의가 오늘날도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말이죠. 경험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짐처럼 고통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게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교회 가는 게 무슨 하나님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자체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졸고 앉아있고 다른 짓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예배 시간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걸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척하면서 다른 짓을 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못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못 보나요?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어떻게 예배가 피곤해졌나요? 힘들어졌나요? 지쳤나요? 예배가 아주 수고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나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범죄예요.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이들이 다른 우상, 다른 생각,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예물이나 갖다 드리는 정도, 하나님께 잠깐 시간 땜빵이나 해주는 이런 정도의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가치 없는 싸구려 형편없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뭔지 가슴이 아프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음란한 고멜이 방탕하게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모습이죠. 지금 호세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에요. 세 번째 잘못은 뭐냐? 그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고 하나님이 갖다 준 걸 다른 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 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형식과 모양만 가진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니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4장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서 나는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5장 15절,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읽었는데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5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마지막 절이, 내가 내 옷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1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얘기해요. 오라,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꿰며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래?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 이틀이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새벽빛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걸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받지 않고 이걸 갖다가 오히려 책망을 하고 계세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함이야, 유다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회개하면서 손을 들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우리에게 새벽별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용서하실 거야 싸매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이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6장 4절 보니까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뭘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이 막 지금 답답해하면서 황당해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막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당황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4절 끝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인애가 인애란 사랑이잖아요 너희의 사랑이 뭐예요? 아침 구름이 있다 금방 없어져 그 다음에 쉬 없어지는 뭐예요? 이슬 같은 너희들이 지금 와서 사랑해요 어, 주님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너희들의 회개와 고백이 아침 이슬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이 지금 그 말하는 거 그 행동하는 거 너희들의 그 생각이 아침 이슬 같아 내 앞에서 지금 잠깐 있다 그 다음날 보면 달라져 내가 다음 주부터는 주일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결단과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뻔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아침 이슬 같은 거. 그 하루만 지나고 나면 햇볕 뜨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가 6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외우는데 사실 이거는 거짓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쉽게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에 그냥 기대어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속절없어서 오케이 좋아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주마 이러는 값싼 싸구려 천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얼마든지 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흥회하고 뭐하고 하면 금방 뭐 될 것 같은데 전부 위선적이고 가짜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이런 호세아서는 지금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고매를 버리지 못하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사랑을 11장 8절 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자 1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 계속해서요 내가 너를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해서 온갖 짓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그런 이제 버려진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냐 아드마 스보임은 뭔지 아세요? 소돔 고모라 성을 이렇게 멸망을 할 때 우리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두 성만 알잖아요 근데 거기 그 당시에 많이 같이 불에 탄 성들이 있어요. 소알이라는 성도 있고 오늘 여기 나온 아드마, 스보임 이 성들이 다 소돔성 근처에 있어요. 다 불에 탔던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징계 아브라함 때 그 그 롯을 향해서 했던 소돔 고모라성의 징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소돔천으로 그렇게 망하게 불덩이로 너희를 심판하겠느냐, 징계하겠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절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변치 않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하세요. 그 마지막까지 오죽하면 사망이나 생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6절에 보니까 6장 6절에 오늘 말씀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고, 제사 지낸다고, 번제 드린다고, 물건, 짐승들 가져와서 태워서 재물을 올리고, 예물 갖다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인애를 원하세요. 인애를. 인애라는 게 뭐예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랑, 자비, 뭐, 은혜, 긍휼. 잘해주는 거, 선물, 뭐 별 뜻이 다 있어요, 이 헤세드라. 근데 이 헤세드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합당한 모습,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모습, 그것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관계를 좀 확실하게 해라. 네 도리를 똑바로 하라. 네가 누구냐? 이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태도, 너의 자세, 내와 나와야의 이 네가 해야 될 도리를 똑바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는데 예배만 드리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다움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계속적으로 헤세드를 보내시는데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타락하든 어떻게 되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데 너는 그럼 내게 뭘 주겠느냐? 나하고 해서 변하지 않는 너의 사랑을 달라는 거지. 네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달라는 거지. 그게 헤세드예요. 인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나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뭐다 하는 이름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제사 드리고 재물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자녀인 척하고 교회 성도인 척 모양 갖고는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도리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갖자는 것이. 너는 정말 나하고 관계를 갖자는. 내가 말할 때 너는 듣고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나하고 같이 좀 같이 살자는 것이.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뭐 우리가 지식을 알고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내 자녀로서의 도리를 갖고 그리고 나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좋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만 드리는 곳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뭐 이런 하나님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이 예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 예배가 아니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그거예요. 바로 지금 호세아서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관계를 맡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명령하고 말씀하면서 전혀 귀찮은 존재로 예배나 듣고 그리고 좀 멀리 있어가지고 하나님 알면 더 골치 아파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부모들이 애들 다 커도 애들을 옆에서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보다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을 앓는 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하고 좀 같이 있자는 거예요. 나와 동행을 하고 내 얘기를 하고 나와 같이 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런 기도를 하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냥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원해요. 성경책에 중요한 말을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밑줄 긋으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1년 12달 아니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같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이 올해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든지 예배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새해에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하며 가슴 아파하고 가슴 졸이며 정말 오히려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시는 그 연약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를 기다리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기다리며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 한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